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네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읽은 본문을 가지고 끝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11장을 묵상하면서 이 북방 알렉산더 사후의 이제 북방왕과 남방왕 사이에 끊임없는 이 싸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제 이 북방왕은 시리아를 중심으로 바벨론, 뭐 페르시아 지역까지 통치했던 이 셀류쿠스 왕조를 의미하고 이제 남방왕은 이집트를 중심으로 한 이 프톨레미 왕조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이제 끼어 있었던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이스라엘은 소위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게 되는 일들이 참 많았어요. 이스라엘은 이 셀류쿠스나 프톨레미 왕조 중에서 어느 한 세력이 강해지면 다른 세력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 가야만 했던 그런 어떤 교량과 같은 지역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늘 전쟁의 위협 앞에 놓여 있었고 다른 나라의 침략 앞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큰 환난과 시련을 당했죠. 어제 묵상했던 본문에서는 그 환난과 시련이 전에는 없었던 그런 환난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12장 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이제 이 미가엘은 이제 천사장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힘과 능력을 가진 그런 천사가 일어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환난을 경험한다. 그런데 그 환난은 전에 없었던 그런 큰 환난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경험하지 못한 예전에는 일어나지 않았던 그런 어떤 환난과 이제 고통을 당하게 된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환난이 있고 시련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욱이 믿음으로 더 살려고 하면 할수록 사실 환난은 더 많고 말씀에 매여 살려고 하면 할수록 어려움은 더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럴 때 그래서 어떨 때는 이 북방 세력과 남방 세력 사이에 끼어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였던 이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백성들도 어떤 세상의 세력과 힘 앞에서 야 정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성도로서의 어떤 권세가 다 깨어지는 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을 보시면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들은 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날이라 하더라.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진다라는 것, 깨어진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성도들이 짓밟히게 되고 성도들이 영향력을 잃어버리게 되고 성도들이 아무런 기운을 쓰지 못할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거룩한 무리, 여러분, 이 성도라는 이름에 얼마나 큰 영광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은혜와 영광이 얼마나 큽니까? 제가 이제 신대원을 다닐 때, 이제 신대원 다니는 분들은 다 이제 전도사 사역을 하니까 대부분 다 전도사님들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사역을 안 하시는 분은 뭐 한 분, 두 분, 한 400명 가까이 되는 학생들 중에서 사역을 안 하시는 분은 뭐 한두 분 뽑을 정도인데 대부분 다 전도사님, 전도사님 이렇게 부르시는데 교수님 중에 한 분은 꼭 저희를 성도님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전도사보다 성도가 훨씬 더 귀한 직분이다, 귀한 신분이다 이렇게 여기셔서 항상 성도 여러분, 성도 여러분 이렇게 저희를 이제 부르셨는데, 그러니까 성도라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큰 은혜와 영광과 특권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그런 성도들이 아무런 힘을 못 쓰게 되고 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힘과 악이 너무 크고 강해서 성도들이 그 사이에서 무기력해지는 그런 때가 온다는 거죠. 여러분, 이 다니엘서가 1차적으로 말하고 있는 주전 2세기에, 그러니까 말라기 시대부터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제 일어났던 그런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말 경험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경험했어요. 큰 환난과 핍박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11절도 한번 보시겠어요? 1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해야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그러니까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했다라고 하는데, 이 매일 드리는 제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 저녁으로 들었던 상번제를 말해요. 이제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어떤 성도로서의 삶인 거죠. 그런데 그걸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은 우상을 말하는데, 실제로 셀루코스 왕조의 왕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는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게 했습니다. 언약 백성으로서의 상징인 할례도 금했어요. 음란한 그리스 신의 축제에 유대인들을 참여하게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먹지 않았던 돼지고기를 강제로 먹게 했습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제우스 신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을 이방 신을 섬기는 그런 어떤 신전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정말 일어나리라 생각할 수 없는, 예전에 경험하지 못한 그런 환란이 닥쳐온 거죠. 여러분, 이런 것들은 사실은 물리적인 박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제 죽이는 거죠. 그런데 비물리적인 박해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헬라의 문화와 관습들을 이제 강요했습니다. 일본의 일제시대에, 그러니까 우리를 뭐 일본과 같이 이렇게, 일본에 동화시키려고 뭐 내선일체 뭐 이런 것처럼, 그래서 헬라 문화에 이스라엘을 동화시키려고 했어요. 예배를 무너뜨리고 종교적 전통을 지키지 못하게 하고 헬라 문화를 따르게 하죠. 성전을 더럽히고 유대인들의 독특성을 강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삶의 양식들을 다 바꾸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더 세련되고 더 화려하고 더 풍요로운 그런 헬라 문화를 보여주면서 믿음을 버리도록, 신앙을 버리도록,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삶을 버리도록,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 가치가 없는 것이구나 그렇게 여기도록 어떤 비물리적인 박해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전 2세기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이제 다니엘서가 1차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사실 이 시기이지만, 다니엘서가 뭐 이 시기에만 국한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주전 2세기에만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뭐 그 후에는 성도들에게 환난과 핍박이 없느냐? 이제 그렇지 않은 거죠. 예수님은 이 11절을 인용하시면서 예루살렘 멸망에 대해서 적용하신 적이 있으시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역사, 모든 시대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될 수 있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는 물론 물리적인 박해는 없죠. 우리가 사는 이 한국 땅에는 예수 믿는다고 해서 국가가 나서서 우리를 뭐 핍박하고 잡아가고 심지어 죽이고 뭐 그렇게 하지는 않죠.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물리적인 박해보다 더 강력한 비물리적인 어떤 박해와 위험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도 성도들의 권세가 많이 깨어지고 능력을 잃어버리고 교회가 이렇게 무너진 것을 우리가 많이 봐요. 그러면 결국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결국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이고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그런 어떤 소망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다니엘서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믿음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강하고 용맹을 떨쳐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10절도 한번 보시겠습니까?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악한 사람과 지혜 있는 사람이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한 사람은 지혜가 없는 사람이죠. 그런데 어떤 지혜가 없는 사람이 악한 사람이냐? 지금이 환난의 때를 통과하고 있고 그럼에도 내가 믿음을 지켜야 해 한다는 그런 지혜가 없는 사람은 악한 사람이고 지금이 환난의 때를 통과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음을 지켜야 하고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이런 지혜, 거룩한 지혜가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자신이 더 정결하게 되고 희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지혜를 가진 사람은 환난과 핍박을 통과해 가면서 그럼에도 믿음 지켜가면서 더 정결하게 되고 더 희게 되는 이런 영광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서에서 우리가 다니엘과 새 친구를 통해서 볼 수 있는 모습이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왕의 포도주와 음식을 거부했어요. 풀무불 앞에서도 또 사자굴에 던져지는 위협 앞에서도 그들의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시고 또 이방 왕들이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들을 우리가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성도들의 시련은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내는 그런 기회이고 또 그 시련을 통과함을 통해서 성도들의 믿음이 더 단단해지고 굳어지게 되는 거예요. 더 순결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시련이 오면 우리가 다 끝이냐? 그렇지 않고 그것을 통해서 그 시련을 잘 통과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어떤 신앙이 더 단단해지고 우리가 더 날이 서게 되는 이런 어떤 영광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어떤 힘이 뭐냐? 끝까지 낙심치 말아야 하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 오늘 보면 6절과 7절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6절과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내가 들은 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신 이를 가리켜 맹사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들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이니. 예, 그러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여러분 어느 때까지 성도들의 환난과 고통이 계속됩니까? 했을 때 그거 계속되지 않고 정한 때가 있다. 그게 한때예요. 그리고 그 두 배가 두때, 그리고 그 절반이 반때입니다. 이제 기계적으로 이렇게 물리적으로 뭐 이렇게 딱 뭐 3년 반 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고통과 환난이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정한 때가 되면 정한 시간이 되면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선도들의 환난과 고통이 너무 커서 이것이 어느 때까지 이어지겠습니까? 질문했는데 주님 주시는 대답은 영원히 계속되지 않고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1절도 보시면 1290일 그리고 12절에서는 1335일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기계적으로 1290일, 1335일 이렇게 딱 날을 세서 이제 하루 이틀 해서 뭐 1290일, 1335일 지나면 이제 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이제 정해진 기한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고통과 혼란이 무한정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정한 기간 안에 그 일이 일어나고 그 후에는 영원한 승리가 영광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믿음 지켜라는 것이죠. 세상의 힘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주목해라는 거죠. 눈앞에 보이는 시련과 환란이 영원할 것 아니라 주님이 영원하시고 주님 주시는 약속이 영원하니까 그 말씀에 소망 두라는 것이죠. 그래서 9절을 보시면 9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봉함하라라는 것은 비밀이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앞에 나오는 잘 가지고 있어라, 간수해라, 간직하라와 같은 의미입니다. 왜 간수합니까? 왜 봉함합니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이 은밀하고 비밀이고 너만 알고 있어야 돼. 이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 봉함하라라는 표현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의 소망이 이겁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행하셨고 행하시고 행하실 일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거기에 소망을 두는 겁니다. 고통과 아픔이 있습니다. 성도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믿음으로 살고자 하면 할수록 깨어지는 것과 같은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의지하여 끝까지 버텨가면 끝내 영광을 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3절도 보시면 우리 다니엘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네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끝까지 기다릴 때 몫을 누리게 되는 은혜와 영광을 경험하며 정결하게 되고 희게 되는 이런 어떤 은혜의 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다니엘서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환난과 핍박이 많은 이 세상에서 끝까지 믿음 지키고 무엇보다 주님께 소망 두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